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랄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브론을 회복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헤브론의 삶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자주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헤브론으로 옮기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람들이 행여 상처를 입을라, 또 그 마음이 낮은 대로 내려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한 부분이라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발걸음이 절벽을 향할 때, 그들의 삶이 위기의 삶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랄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방법도 살펴보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들 또 다른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랄에서 헤브론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 대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아모스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까? 저는 저희 집에 계신 제 아내가 제게 하는 질문을 들을 때 제일 두려움을 느낍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 뒤에 제가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질문이 돌아오면 아, 아직 정리가 안 되었구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뭘 잘못했는지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한 번씩 꼭 그렇게 묻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없이 막막해집니다. 분명히 앞에서 잘못을 구했고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당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뭐라고 딱 정의하지 못하는,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설 때에 사실 인생은 두렵고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잠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약간의 웃음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여러분은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을 읽었을 때 되게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지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은 솔로몬 왕국 시절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합 시절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시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전에 그 아합 시절을 이루기 직전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인데 지금 아모스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정치와 경제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이 아모스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지금 자신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아야 그래야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순간이 된 거죠. 근데 사실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한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세 개의 지명 그러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요. 마땅히 이곳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처소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 아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자기 잘못으로 모든 걸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곳.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은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난 곳.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전에 1세 때 이미 북왕국 예배의 처소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베델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를 이미 배우셨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순종을 하지 못한 삶의 대가이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진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 할례를 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길갈에서 드디어 너희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가나안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던 가장 친밀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 성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헤브론이 딱 그 동네 지명 한 곳 이름이라면 만약에 지금 여기 울산 호계 어린이집이 호계동 530몇 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근방 전체가 브엘세바 지역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가 헤브론이라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청소 아파트까지 헤브론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 안에 브엘세바 지역 안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께 복을 누렸잖아요. 신앙의 근거가 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가야 할 곳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소라고 여기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5절이 나오지 않고요. 4절과 6절의 말씀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당장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베델로 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문제만 생기면 새벽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당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그렇게 반응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 가지 마라. 거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찾아라. 여러분 나를 찾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죠. 본문은.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라는 건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입니다.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찾는다, 찾아라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다라슈입니다. 쉽죠? 다라슈. 근데 이 다라슈라는 동사가 뒤따라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합니다. 다라슈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면요.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라슈가 하나님 여호와와 연결이 되면요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목적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다라슈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잃어버린 그분을 찾듯이 그분을 찾으라 이게 아니라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 자아가 잃어버려질 만큼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너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인 채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중심이던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중심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찾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소에 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영위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오셨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레위 성읍 48개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48개의 성읍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가르치는 곳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바라셨죠. 율법이 가르쳐 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죠. 율법이 가르쳐 짐으로 당신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처럼 기초를 쌓아가셨던 거죠. 그럼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밝혀지는 부분이 14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말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본문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죠? 아까 4절에서 한번 6절에서 한번 했다가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진정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해놓고 14절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선을 찾아라. 선을 달아슈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4절, 6절 공통점이 14절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선을 구하라라는 말을 14절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4절과 6절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을 달아슈하는 길인데 그 길은 구체적으로 선을 달아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선을 구하는 것이고 반대로 진정한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아모스서가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선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자기 중심인 채로 거룩한 성소에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 기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대부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으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신앙의 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꽤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기도와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모스서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지금 다라슈라고 했는데 이 다라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게 와닿으십니까?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중심이 닳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만큼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행하는 일을 달아슈해라.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선을 행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라 하니까 아주 막막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다라슈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랄에서 헤브론으로 나오게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그 방법도 선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웃을 향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게 하신 것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빠져 있을 때 그 그랄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단계로 아브라함을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아비멜렉과 그 집과 그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선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반대로요.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그랄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헤브론의 영성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게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불우이웃도 없기,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무언가 이웃을 향해 선을 베푸는 것 사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극치로 치시는 건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죠? 만약에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고 그것들이 쌓여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랄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살고 내 마음을 공유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공유한다. 마음이 그랄에 빠질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12장 15절인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신앙적인 삶 혹은 현실적인 삶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있을 때 더불어 그와 함께 울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 그 선을 베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선의 행동의 시작이 기도요. 극치가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기복 없이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아브라함 이외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만 해도 이해가 잘 되시겠죠.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1장에서 밝혔거든요. 똑같이 1장에서도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이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정반대 다시스로 가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었지만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맞죠? 불순종하는 때에도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왜 불순종했는지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 자기 의견을 밝혀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 의미가 무엇인지 대략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안다고요. 제가 가서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그 사람들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근데 나는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할 만큼 신앙이 안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게 안 되어서 제갈 길 간 거예요. 지금 요나서 4장이 마지막인데 그 장에서 하나님 앞에 밝히는 거죠. 불순종했지만 불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신앙의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간혹 요나를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문제는 아는 하나님 그분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 중심의 기준이 완전하거든요. 니느웨는 원수예요. 아수르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3장을 읽어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체 없이 발걸음을 니느웨로 옮겨요.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1장 서두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시는 사건 아닙니까? 제가 한번 1장 8절로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배에 풍랑이 몰아친 거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잖아요. 그들이 다 요나에게 묻죠.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내 때문이다. 그랬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던 말과 똑같이 하나요?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만 안 볼 뿐이에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의 심경이 어땠겠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어야 한다는 걸 요나가 안 거잖아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로 요나의 몸이 던져졌을 때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중심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던 찾는다. 자신을 이끌어가던 자기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나서를 아직 강의한 적은 없지만 요나는 딱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 아니 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 60년으로 잡읍시다. 여러분, 그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관건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헌금도 잘 내고 십일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달아쉬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계획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거든요, 늘. 그런데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셔드립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처참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몰고 가셔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꼭 그 아래 내려가야지. 이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해야지. 물고기 뱃속에 빠져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거의 99%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1%들은 말씀을 듣고 회심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나 인도하심을 잘 캐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이게 상위 1% 아니겠습니까? 상위 1%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위 1%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맞고 걸어가는 거죠. 그죠? 물고기 배에 안 들어가고 걸어가는 거죠. 아니, 배전에서 몸을 띄워서 바닷가에 몸을 꼭 날려야 됩니까? 날려야죠. 그렇죠. 네. 외양간도 다 타고요. 집도 다 타봐야지 하나님이 귀한 줄 알죠. 아니,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청년들을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30대, 20대 대부분의 시간들을 말씀은 알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아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도 제법 섬겼거든요.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성가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 안 하면 죽는다. 이건 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중심을 옮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 앞 단계에도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요청하시죠? 아니, 저는 그냥 앞 단계에 머물러 있을게요. 그렇게 기도한 게 제법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돌아보니까 결국은 몇 년이 아니라 어쩌면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 한 가지 일들을 치켜 세우셔서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의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을 온전히 달아슈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던 요나의 신앙이 불순종을 만드는 근원이 되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참된 순종을 만드는 근원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달아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아쉬했을 때 하나님 면전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던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명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던 것,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라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아모스서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아모스서는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부릅니다. 슬픈 노래.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어 부른 노래가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를 두고 부르는 노래같이 들립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삶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건 그냥 성전을 오고 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지, 또 그분을 찾는 삶이 나의 복된 삶을 위해서만은 아닌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구해야 할 선한 일에는 무관심한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런 선한 일의 실천, 기도함의 실천이 없다면 바로 그 모습, 그런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애를 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